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한 말씀 한 단어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시고 마음이 나누어진 자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의 깊은 뜻들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실하게 적용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는 복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제가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해변 길을 따라서 철조망이 계속 쳐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조망의 어느 한 부분에 가보니까 리본이 빽목하게 매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리본의 내용이 뭔지를 보니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언젠가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통일 전망대 근처에 큰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어느 한 공간 안에 사람들이 뭘 이렇게 적어놓은 종이 쪽지를 이렇게 메워놓은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니 다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소원을 적어놓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모종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현실의 삶 가운데 모종의 결핍과 부족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기를 바라고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기를 바라는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고서는 더 이상 소망을 빌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감은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신자는 모종의 어떤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여러분들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신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기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앞으로 내 삶이 좀 더 편할까?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과 신자 간의 간극이 점점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간극 자체가 좁혀지는 않으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므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극은 점점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 신자는 의로운 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앞구절 2장 29절에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의로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 반드시 의로워진다라는 말이죠. 의로움이 조건이 될 수 없고 의로움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용납받았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되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숙명입니다. 때로 어떤 부모님들이 자신이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위, 죄송하지만 눈이 조금 위로 올라갔다든지 뭐 코가 조금 내려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은 꼭 닮죠. 그죠? 나쁜 경향이긴 하지만 이런 면에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숙명입니다.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신자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목사로 서나요? 장로로 섭니까? 제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만 명이나 혹은 몇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매우 깊은 신학적인 작업을 해서 만대 사람들한테 좋은 신학의 교과서를 하나 제가 썼습니다. 뭐 그런 것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을 드러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았으면 그 의를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옳고 바른 것인가? 맞습니다. 옳고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옳고 바름은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함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나 내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이런 의로움이 구현되고 실천되는 공동체가 어디냐. 다름 아니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가 이름에서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가? 교회에 나타나야 되고 흩어진 교회로서 신자는 어떻게 우리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가? 어그러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회사나 공동체에 가보세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요? 후려칩니다. 돈 깎겠다 그래요. 월급 깎겠다 그래요. 자리 빼겠다 그럽니다. 군대 같은 데 가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말 안 들으면 맞는다 그래요. 그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헌신의 정도는 그 사람 앞에서 크게 티를 잡히지 않을 만큼의 헌신 정도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100%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도 보세요. 이전에는 군대식 문화로 기업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극대화된 생산량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이 되게 하는 거죠. 자율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죠. 그게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반응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시작, 그 시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열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셨는가?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모습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제로 드러났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방식, 뻔히 잡혀 죽을 줄 알고서도 아들을 굳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돈을 그냥 손에다가 쥐어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또 집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그것은 입양입니다. 한 사람을 자기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행하거나 우리가 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시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으로 다가가는데 이런 나를 너희가 이렇게 대우해? 내팽개치고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모세가 불평을 해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무조건적이고 특별한 그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보라 이 대체 어떠한 사랑인가 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중고등부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지적해서 묻고 싶은데 유전자 검사에서 내가 우리 부모가 낳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유전자가 내 부모하고 같은가 이렇게 해서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아니라고. 유전자 검사하면 이미 볼장 다 본 가정이에요. 이미 갈 대로 다 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도 받을 수 없는 깊고 풍성한 부모로도 받았기 때문이죠. 짜증을 내도 받아주고 공부를 안 해도 등록금을 대주고 때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도 찾으러 오고 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아, 내가 부모로부터 낳은 자식이구나. 그 담대함 앞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아침 되면 밤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영혼에 안식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는 이 일에 과도하게 골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과정이 내가 신자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이것만을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에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는 안타깝게도 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참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땅을 열심히 개간하고 이루고 가꾸고 그 다음에 경작하고 그래서 소출을 내는 일에 시간을 드립니다. 다른 한 사람은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일은 하지 않고 혹시 누가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 땅을 도둑질 해가진 않았는가 나도 몰래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매일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매일 뗍니다.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떤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만한 일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권위자가 되고 잘했을 때 포상을 하면 아이는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용납한다는 의식을 갖기가 힘들어요. 잘해야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기 때문에 뭔가 해야 부모로부터 용납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을 결정하는 것은 행실이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낫느냐 나지 못느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가 낳았으면 자녀예요. 입양했으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엄마 아빠한테 묻기를 엄마 아빠 저 영도 딸에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맨날 그거 묻고 어떻게 영혼의 안식이 있겠고 어떻게 담대함으로 부모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신자들은 마치 그런 아이들처럼 이미 받은 사랑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훌륭한 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만한 완벽한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대학에 합격한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객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것 이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라도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화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말씀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는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자기 안에 자기 외에 또 다른 존재가 현존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더불어 또한 다른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물론 내가 존재하고 인격적으로 나 혼자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다른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주관적인 증거를 갖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관적 증거는 죄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살펴본 바가 있죠?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지는 죄악성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자기 본성에 맞게 그냥 살지 그 본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신자는 어찌하든지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것처럼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런 상태만 머물지 않다 그랬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로부터 노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소원하게 되고 실제로 그 삶을 살게 되는 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답게 살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 복음을 아니? 복음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기초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이거를 바르게 해석하면 문자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바르게 해석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완성된 모습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의 절정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해서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영화는 운명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운명이고 숙명인 것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은 될지 말지 가 아니고 우리는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새기시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신자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는 바이겠지만 우리가 언제 지식과 의지만으로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정보를 아무리 알려줘도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대로 사는 일은 다른 문제예요. 지식과 의지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지식에 따른 의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정서적 힘인데 요한 에드워드는 그걸 가리켜 신앙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말했죠. 그게 바로 신앙의 감정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개혁 신앙에 관한 책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되는가 하면 변화되기도 하지만요. 머리만 높아진 사람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주의 신학 좀 알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를 좀 안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능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신앙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의 감정을 주십니다.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 감정은 단지 슬프고 기쁜 그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의지가 동반된 감정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라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드라이브 해나가는 힘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일까요? 그것으로 변화되었으면 벌써 우리가 변화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는 선택과 결단을 연결할 수 있는 신앙적 정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탄식하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왜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 정서적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열정이 이 정서, 이 감정이 필요한데 이 열정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생깁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깊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못 잊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바로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이 형용사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즐겨 사용했던 형용사예요. 다른 서신서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요한만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자주 어떠한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사랑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입양과 선택이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자녀의 지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남으로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면 특별히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삶을 산 자녀가 어렵게 공부했던 자녀가 부모한테 더 잘해준다 그래요. 뭐 공부시켜서 유학 보내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은 끝이에요 솔직히. 뭐 다 외국에 나가 사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얼마나 날 위해서 수고하는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해먹이고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침 새벽밥 해주죠. 그 다음에 밤 10시에 오잖아요. 도시락을 두 개 썼어요. 그러면 도시락이 식을까 싶어가지고 아랫목에 아랫목 아십니까? 아랫목에다가 도시락 통을 넣고 이불을 덮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면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쪽지도 넣어주고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자라면 그 자녀가 자라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그토록 고생했던 부모에게 효도할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정체적 믿음이 아닌 역동적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개 끄덕이고 아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삶은 또 그 모양, 또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믿는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믿음을 반드시 발휘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가? 신자가 품어야 될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죠. 요한계시록이 아멘 주 예수여 옵시오소서 마라나타 그거로 끝이나 끝이 나잖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어려우고 힘들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솔직히 내일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이 직업, 건강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가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도 물론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기 어르신들 중에 전쟁을 경험하신 분 계시잖아요. 전쟁 나보세요. 우리나라 뭐 코로나라고 하지만 몇 명 죽었습니까? 그러나 전쟁 나보십시오. 2차 대전 때 한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올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장 28절에서 자녀들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재림은 마지못해 믿어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정은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절정이에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먼지와 그림자에 불과하다. 언제나 우리 눈앞에는 사망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고통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헤아릴 수 없는 악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지옥을 느낀다. 고통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행복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재 직면한 일에 대한 관점에서 감각을 거둘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현재 직면한 관점에서 감각을 거둬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내리는 선택, 판단, 결정, 그 감각을 거둬들이라고 말해요. 아프거나 힘들다. 일이 안 되네, 답답하다. 그 감각을 거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뭐라고요? 먼지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을 떠나보내면서 저의 어머님을 떠나보내면서 우리 옛 교우들을 떠나보내면서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아마 장례를 수백 건 치뤘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 2, 3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먼지로 사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지면 끝입니다. 초대교 교인들의 경건의 비밀은 종말론적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종말론적인 신앙에 기초한 권면들이죠. 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쪽에 구름 한 점이 뜨면 오늘이나 주님이 오실까 그런 유의 찬송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삶이 고달팠거든요. 일제 지하에서 6.25 사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오심, 다시 오심, 거기에다가 모든 기들이 다 걸었기 때문에 삶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이 너무 약해요. 종말론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제일주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에게도 투영되고 자녀는 그 기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그래야 용납한다고 생각하고 다 그런 생각 안에 쩌들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자가 품어야 될 두 번째 소망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완전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습은 최종적 모습이 아닙니다. 최종적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기대를 접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대를 접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교계 안에도 한번 찍히면 죄송한데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교단 안에도 찍히면 끝이 나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매우 설교가 탁월하고 신학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작은 교회 하나 담임하지 못하고 대리운전을 했다가 지금 보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물론 뭐 그분의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것을 보는가. 예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어른이 딱 일어나니까 어디 청빙을 딱 받으려고 하면 물어보면 그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켜가지고 성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사람의 삶의 시점에 드러난 결과로 그 사람을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도 용납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때 잘못한 것을 기준으로 다 평가를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도 사실은 무슨 좋지 않은 부정적인 숨어있는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삶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물론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재단을 딱 해놓고 자기 삶의 지경을 딱 섹터를 섹터화 해놓고 거기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딱 탐색해보고, 아, 이 교회는 이런 교회. 아, 그러면 요 정도만.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삶의 틀이 갇혀져 있어요. 구역 모임 안 나가. 뭐, 교회 학교? 뭐 생각나면 나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그 모임에 동참합니다. 요한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영적 지각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셔서 참된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따라서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런데 뭘 아는가? 지금은 믿음으로 보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 몸과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성자를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시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분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와 같이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낯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하죠. 이전에 봤던 사람을 보면 아, 봤구나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딱 보면 아,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직감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분이 그분이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서 그분을 보면 아, 나하고 똑같은 분이 있구나.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알게 될 거라고 말해요. 이러면서 신자의 현재적 삶은 그리스도를 대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 현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 갖고 있고 그 가진 생명으로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타해 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주님과 같아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분의 영적 성품과 그분의 본성을 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은 성품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이죠. 육신의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는 것처럼 닮게 됩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 키워보시면 어떤 때는 엄마를 닮은 듯 했다가 어떤 때는 아빠를 닮은 듯 했다가 어떤 때는 좀 모호했다가 그러나 전체적인 과정을 잘 보세요. 부모를 뚜렷이 닮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사람들에게 정죄와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타박하고 지적하고 정죄에서 변화되는 거 보였습니까? 마음만 꼬여요. 처음에는 꾸중됐습니다. 계속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집 나가버려요. 신자가 세상에서 가져야 될 소원 중에 가장 고상하고 필요한 소원은 언젠가는 주와 같아질 것이라는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무슨 소원을 갖고 계세요? 올해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올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소원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원은 하나님 그분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닮아가지 못해서 마음에 상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왜 그분의 그 고상한 형상을 왜 나는 못 받는가? 못 닮아가는가? 왜 나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공의와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풍성함을 왜 나는 못 닮아가는가? 왜 나는 자녀에게 상처만 주는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내가 손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좀 잘 돼보고자 했는데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기보다 내가 참으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똑바로 못 사는데 내일 똑바로 삽니까? 작년에 대충 살았는데 올해는 새해 들으면 갑자기 새롭게 사라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잘 사세요. 오늘 공예배 나오시고요. 오늘 가정예배 드리고 오늘부터 성경읽기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복귀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그게 영광스러운 종말을 막기 위한 최선의 준비입니다.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로부터 온 환상을 가지거나 혹 내 이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내게 온 천사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나 자신의 영혼에 찍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실제적인 날인을 보겠다 그랬어요. 헨리 스쿠글의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책에서 헨리 스쿠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와 가지고 너 내 자녀야. 그 말을 듣기보다 내 영혼 안에 찍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날인을 보겠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참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신자들이 왜 그런 삶의 목표와 가치에 자기 영혼을 다 드려 헌신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어야 영적인 감각을 갖지요.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신자를 교회를 모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왜 저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감염되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한국교회가 욕을 듣긴 하는데 물론 무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끼고 다 앉아 있으면 아무도 걸리지 않습니다. 콘서트에 가보세요. 다닥다닥 붙어서 7, 800명 앉아서 연주 보고 돌아가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뭐가 두렵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은 반면에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였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학교 교실에 가보셨습니까? 이전에 하고 달리 잘 정돈되어 있죠. 그게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뭐 작은 뭐 무기질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뻥튀기해서 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만화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믿어요. 그 믿음이 너무 철저해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통탄할 노릇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허무와 무의미가 가득 찬 것이 세상이에요. 허무의 정서가 늘려 있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허무하거든요. 왜 인기를 얻었다가 내려가면 왜 자살합니까?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 그분께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몰라준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 할 일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평가받습니다. 혹 평가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되어서 그와 같이 되는 일에 신앙 생활을 거기에 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이 재림을 참으로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거든요. 신자가 추구하는 거룩함은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뭐냐?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무슨 깨끗한 거 이길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은 소망이 현재 삶의 모종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자의 삶은 주님의 초림 첫 번째 나타남과 주님의 재림 두 번째 나타남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림과 두 번째 재림 사이에 신자의 삶의 일관된 내용이 뭐냐? 그와 같아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신자의 삶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아진다는 이 말은 거룩함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그리스도가 거룩과 지혜와 의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것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부드럽고 더 따스하고 더 친절하고 더 관용하고 더 너그럽고 더 거룩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신적 생명이거든요. 자라나다가 가시떨기나 돌짝밭 것처럼 자라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이 신자를 감당할 수 없을까요? 그 생명을 세상은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없앨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깨끗하게 되는 성화의 삶은 영화의 상태를 얻기 위한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과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화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정적인 일입니다. 될지 말지가 아니에요.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영화의 조건이 아니고 영화의 증거요 영화의 나타남입니다. 나타남. 나타남의 결과가 뭐냐?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아지게 되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확고한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좀 더 좋은 직장 가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되고, 그런 바람을 갖고 사는데요. 시간에 가면 삶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없다라는 분도 있고요. 뒷바라지에 필요하면 그런 마음을 갖지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런 말 할까요? 홀로 사는 외로움의 공포감 때문이죠. 그래서 다 내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교회 학생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이야 뭐 중고등부 다니면서 뭐 대학 공부하고만 하지요. 시간 지나 보세요. 그런 소망은 다 접힐 수밖에 없는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고 교회나 와가지고 열심히 찬송이라 부르고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죽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죽도록 공부하세요. 할 수 있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셔야 돼요. 좋은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주의 뜻을 펼쳐야 됩니다. 정치권을 바라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정치권에 나가고 싶습니다. 믿음만 주시면. 어떻게 그렇게 감각이 없는지, 어떻게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저렇게 헤아리지 못하는지. 정말 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우리가 2년 동안은 참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또 올해도 또 그렇게 그냥 살고 또 살고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믿을진데 확신할진데 그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내 삶은 그분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반성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젯밤에 그토록 맞이하기를 바랬던 하루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을 보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이 없지 않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이라는 해를 오히려 맞지 못한 채 작년을 마감하고 생을 다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 죽을지 올해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이런 지식을 참으로 갖게 되면 그와 같이 될 것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그분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신앙의 싸움이 있을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군율과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구현되고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열매를 따먹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거룩한 모습을 본 성도들의 모습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분처럼 되리라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성품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전파하여 교회적 영광이 세상에서 짓밟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실제로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가 507장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보맡는 자 507장 새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 부르고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나도
4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찬송하면서